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장 말씀에서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 또 연륜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젊은 자들이 겸손함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수집사를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있었죠. 항상 교회는 이 장점이 있으면 동시에 그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 간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놓는 그런 아주 귀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건 돈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죠. 근데 문제는 또 그 돈에서 생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관련해서 죄를 짓거나 악한 데 쓴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아서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다가 사도들이 모여서 집사를 세우기로 하고 직분자를 세우기로 하고 그들에게 구제와 관련된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이제 원래 하던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자인, 예전에는 없었던 직분이죠. 예수님이 세운 적도 없고 교회 역사에 여지껏도 없었던, 그러나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이 지금 6장에 나오는데, 이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첫 번째,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함께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제하는 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외부에서 구제 전문 기관에 의탁을 하거나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시켜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감당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교회 바깥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외부 사람은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안의 공동체 지체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 뭐 당연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다행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데요. 이 조건에 보시면 많이 배운 사람, 남자, 아니면 또 유대인,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이런 등등의 조건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 있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분들은 이걸 만만하게 볼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돈은 없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자기만 잘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지,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 마지막 조건이 일곱을 택하라. 칭찬을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선택했을 때 뽑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10명을 칭찬한다고 해서 10명을 다 뽑는 건 아니거든요. 또 뽑을 때 떨어졌다고 해서 칭찬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이 네 가지 조건이 이 안수집사, 집사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칭찬을 받고, 네 번째는 택함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가 세워질 때는 우선 이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성도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선출을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이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았던 안수집사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원래 목적은 구제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는 그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구제와 관련된 일을 했겠죠. 구제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섬기고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뭐 구제와 관련된 일이건 뭐 찾아가서 심방하는 것이건 여하튼 사람과 관련된 것이죠. 뭐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뭐 출석 증명서를 띄워준다든지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헌금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구제와 관련된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한 것.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던 이유는 구제하다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과로사로 순교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들이 원래 세움받은 목적은 구제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행한 일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들도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이 선택받았던 일곱 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 빌립이 나중에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받았던 직분자로 이 뽑힌 사람들은 구제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양을 하는 자, 목회를 하는 자로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직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 부분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직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그게 제일 중요한 직분이고 직분 가운데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일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12명이 선택을 받았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여러 조건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가서 부르신 거예요. 아무나라고 하면 그분들께 너무 송구하고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엔 객관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진짜 아무나 막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충족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직분자, 사도들을 세움받을 때는 예수님이 뽑으시면 사람들이 인정을 했느냐,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뽑아주었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선택하시면 그 자체로 그냥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냥 뽑았다고 해서 아무나 뽑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12명의 사도들은 물론 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12명의 사도들은 주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귀한 은혜들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 중에 사도들이 뽑힌 거예요. 그럼 그들은 또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맨 끝에 보시면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라는 그 지상명령을 받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목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죠. 결국 사도들도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목자가 되는 것, 목회를 하는 것, 목양을 하는 것이 사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직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대로 놓고 보면 제일 처음에 선택받았던 직분자는 사도들이고요. 이건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들이 나온 거죠. 이건 예수님이 세우신 건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사도들이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안수집사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직분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독은 이렇게 해라, 또 집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자격 조건들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조건이 쭉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대략 한 16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고 새롭게 한 자가 아닌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그러니까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감독들을 뽑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들도 자격 조건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디모데전서의 3장 그 뒤 내용을 보시면 집사들은 어떠하냐? 똑같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 정도를 낮추었어요. 집사들도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여자들이라는 직분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다른 성경 본문에 보시면 참과부들은 하면서 참과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과부. 그걸 보면서 뭐 60이 되고 뭐 혼자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도대체 왜 이 구제와 관련해서도 생활비를 주는데 참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별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 참과부는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직분명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전도사. 이거를 참과부.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교회 와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던 그런 사역자, 직분자를 참과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혼자 지내고 있는 그 참과부에 대해서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줘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지금 처음 말씀드리던 대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땐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자들, 이게 감독, 집사 이런 것과 똑같은 하나의 직분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들 중에 감독이 되는 사람, 아니면 여자들 중에 집사가 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직분들에 보면 이제 여자들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직분들을 보시면 이 직분들이 다 자격 조건이 엄격하게 있어서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어찌 보면 마지막 직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을까요? 성경에 장로의 자격 조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장로가 있었다고만 나와 있을 뿐이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 장로를 세워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1차 전도여행 때에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밖에다 집어던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쭉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들마다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앞으로 환란이 있을 텐데 핍박이 있을 텐데 너희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나가서 돌에 맞아 죽고 환란을 당하고 다른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장로가 하던 일이고요. 또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도 장로이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목양을 하는 것이 곧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 기준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감독과 집사는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하는 일은 앞에 나왔던 사도들이나 안수집사나 장로들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직분은 늘 말씀드리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목사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표현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알고 있는 이 직분으로서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있던 직분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던 직분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겼을까요? 종교개혁 때 생긴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어서 신부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이후에 나 신부 안 해. 나 사제도 안 해. 수사도 안 해. 이러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이전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고 교회 역사도 없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긴 지 한 500년 정도 된 그게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왜 생겼을까요? 목사가 그런 거니까 전도사, 뭐 권사, 뭐 강도사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생긴 것들이죠. 그럼 이런 직분으로 왜 생긴 걸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직분들은 다 똑같아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있고 안수집사를 나중에 세운 것처럼 감독들을 나중에 세운 것처럼 집사들이나 장로들을 나중에 세운 것처럼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감독이 하던 일, 집사가 하던 일, 그리고 또 사도가 하던 일, 이런 여러 장로들이 하던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목양하기 위해 목회자로 목사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오늘 세울 때에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다고, 갖추어야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예전에 주님께서는 그런 자격 조건을 정하신 적이 없지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목양자들을 세울 때에 감독의 자격 조건, 집사의 자격 조건을 쭉 열거해서 거기 합당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직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지금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움 받는 것이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다른 모든 직분들을 다 그 자격 조건에 합당하게, 물론 수준 차이는 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쭉 여러 가지 직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모든 직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움받는 것이지 높임을 받거나 인정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대가를 누리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감독들이 있었던 것처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도 다 마땅히 그와 같이 직분받기를 사모하고 또 받은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이모저모로 각양각색으로 조금 조금씩 다른 일들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이 본을 보여준 것을 따라서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준 것을 따라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가 받은 직분 잘 생각하고 그 모습 그 모양대로 받은 직분대로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여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직분들을 맡겨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자로 목양하는 자로 목자로 살아가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직분 가운데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본을 받아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아무 직분도 없노라 그래서 나는 그저 편안히 지내면 된다는 생각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제자들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온 나라.